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이며 이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주요 도시 경찰서장 협회가 주관한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편향됐다고 부르지는 않겠다면서도 법원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을 인용하며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의 입국 사실을 대통령이 알게 될 경우 대통령은 모든 외국인 혹은 이민이나 비이민 상태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이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량 고등학생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과 아프리카 7개 나라 국민의 입국과 전체적인 난민 수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서부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고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도 이에 반발하는 미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멈춰진 상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회원국들을 성토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프란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간 압박을 통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16만 명의 난민을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희망했었다면서 다음 달까지 진전이 없다면 회원국을 처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들이 난민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해 9월까지 그리스와 이탈리아 내 난민 16만 명을 다른 회원국들에 분산 정착시킬 계획이었지만 현재 1만 2천 명만이 이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적십자위원회 요원 6명을 살해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북부 주주잔 주 정부의 레자 가프리 대변인은 8일 VOA에 이번 공격이 쿠시티파 지구에서 벌어졌으며 공격범들이 국제적십자 요원들을 살해한 것 외에 추가로 2명을 납치해갔다고 밝혔습니다. 가프리 대변인은 국제적십자 요원들은 당시 농가들의 동물 사료를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ISIL의 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십자 측도 성명에서 주주잔주에서 적십자 요원 6명이 살해되고 2명은 실종됐다며 이로 인해 단체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SIL은 전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가 수천여 명의 수감자들을 학살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AP통신들에 따르면 시리아 법무부는 8일 시리아 국영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허위적이고 선동하는 언론들이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정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고 소송에도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다양한 수감자들의 증언이 나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수감자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풀려났고 어째서 시리아 정부는 이들을 처형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1년과 2015년 사이 다마스쿠스 외곽의 수용소에서 5천에서 1만 3천 명의 수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형됐다며 이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8일 야권 지도자인 엘렉세이 나벨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5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판결로 나발리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힘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발리는 지난해 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나발리는 또 자신을 기소한 것은 자신의 정치 활동 금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몸에 좋은 것이 입에는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고 편하게 앉아있는 것은 건강을 해치고 살만 찌게 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장시간 앉아있을수록 당뇨병이나 암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빨리 노화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앉아있는 것이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단순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텔레비전 시청이 길수록 당뇨병의 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음식에 더 손이 가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서서 일하도록 사무실을 꾸민 회사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또 틈틈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것도 많아졌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움직이고 더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이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앤디 그래머의 노래입니다. Keep Your Head Up, 고개를 들고 희망을 가져보자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unset bills on my mindset. I can't deny it. Getting higher, higher than my income. Income's breadcrumbs. I've been trying to survive. The glow that the sun gets right around sunset helps me realize that this is just a journey. Drop your worries. You are gonna turn out fine. Oh, you turn out fine. Fine. Oh, you turn out fine. But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It's kicking these rocks, it's kind of hard to watch this life go by. I'm buying into skeptics, skeptics mess with the confidence in my eyes. I'm seeing all the angles, thoughts get tangled, I start to compromise. My life and my purpose, is it all worth it? Am I gonna turn out fine? Oh, you turn out fine. Fine, oh, you turn out fine. But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I know it's hard, no, it's hard to remember sometimes. But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hey, hey. Only rainbows after rain, the sun will always come again, and it's a circle. Circling around again, it comes around again. I say only rainbows after rain, the sun will always come again, and it's a circle. Circling around again, it comes around, but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I know it's har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 사형수들의 장기를 비롯한 신체의 기관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고위관리가 시인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고요.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1,400여만 달러가 넘는 첨단 무기를 무상 제공받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타이완에서 총통의 친인척이 정부 고위직에 잇따라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형수의 장기 거래 가능성을 공식 시인했다고요.
예, 장기 이식 수술에 관련된 의학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 범죄 집단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사람을 잡아들여서 장기를 적출해 판다든지 심지어 정부기관이 사형수들의 신체 기관을 거래한다는 의혹이 이 국제 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끊이지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화요일 일부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황제푸 중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이 이날 바티칸에서 개막한 반장기매매 국제회의에서 장기매매는 중국에서 완전한 불법 행위라고 밝힌 뒤에 하지만 인구가 13억 명이 넘다 보니까 아직도 일부 위반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교황청 주최로 장기 밀매 중단을 위한 회의가 화요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지금 바티칸에서 진행 중인데요. 유엔과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관련 기구들과 각국 장기이식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회의에 나선 중국 대표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행위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장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황 주석이 설명하던 중에 일부 불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예, 자 불법 장기 거래 사례를 시인한 황 주석, 중국 정부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황제프 중국 장기기증 이식위원회 주석은 의사 출신인데요. 중국 위생부 차관에 해당하는 부부장을 지냈습니다. 중앙보건위원회 부주임도 역임했고요. 지금도 중국 공산당 중앙후보위원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 가운데서는 직위로만 따지면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예. 자, 황 주석이 또 어떤 발언을 했나요?
예, 황 주석은 화요일 회의 중에 2015년 중국이 이런 사형수 장기 적출 거래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불법 장기 매매 조직 단속을 강화했다고 설명했고요. 이후에 불법 거래에 관련된 의료기관 18곳이 폐쇄됐고 관련자 수십 명이 체포됐다면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증만이 장기 이식 수술의 합법적인 수단이 됐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자, 불법 장기 거래가 있지만 중국 정부가 강하게 단속하면서 장기 기증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황 주석은 화요일 회의에 앞서서 이탈리아 주재의 중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앞으로 5년 안에 미국보다 많은 장기 기증을 기록하는 게 목표라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4,080건의 장기 기증이 이루어졌고 이는 전년에 비해서 50%가 증가한 거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서 온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 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사형수 장기 거래를 강하게 단속하고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서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니콜라 베클렌 국제사면위원회 동아시아 국장은 중국에서 이식수술에 사용되는 장기의 대다수가 3천 명에서 7천 명에 달하는 사형수들에게서 적출된 거라면서 중국이 이를 중단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넘쳐나는 장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걸로 영국 신문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에서 정부 당국 관여 하에 조직적인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베클렌 국제사면위원회 동아시아 국장은 중국의 사형 집행이 특정 이식 수술 일정에 맞춰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본다. 이 환자가 준비된 때에 이 사형 집행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전에 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전담하고 감시하는 모임도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장기 적출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연합 EOP라는 단체입니다. EOP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사형수를 비롯한 수감자들의 장기 적출 사례가 여전히 많고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국제기구와 감시단체들의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중국에서 조직적인 장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국제기구와 감시단체의 지적은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2014년 통계에서 중국은 10만 명당 장기 기증이 0.6명으로 세계에서 장기 기증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꼽혔었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이 공식 발표한 합법적인 장기 이식은 만 건이었지만 중국 내 각 지역 병원에서 시행된 장기 이식 수술을 종합한 통계는 6만 건에서 10만 건에 달하는 걸로 유엔 산하 기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불법 장기 거래였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회의에 중국 대표를 참가시킨 것을 두고 바티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장기거래 반대자들은 중국에서 여전히 불법 장기이식과 거래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국 대표를 초청해서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희석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교황청은 중국에서 여전히 불법 장기이식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들여온다는 소식이군요.
예,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길 원하는 무인 항공기와 고속정, 정밀 유도 무기 등 1,440만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 목록을 최근 중국에 제출했다고 델핀 로젠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이 무기 목록을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에 중국 정부가 1억 위안 상당의 군사 장비를 필리핀에 무상 제공할 의사를 타진한 데 따른 거라고 당국은 설명했는데요.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이날 말라카낭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군사 장비 지원이 공식화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무기를 어디에 쓸까요?
예, 필리핀은 중국에서 들여놓을 무기를 이 남부 지역 여러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 반군 또 이슬람 무장 세력 격퇴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산 반군 소탕 작전은 미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의 도움을 받았던 분야인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현지 미군 철수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미군이 필리핀 현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협정인 방문군 지휘협정 폐기 의사를 밝혀서 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반군과의 전투에 러시아의 도움도 받을 계획이라고요?
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받는 이 군사 장비 지원 외에도 필리핀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을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오는 5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필리핀 정부와 반군의 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필리핀에서는 지난 1968년부터 이 필리핀 공산당과 전국 민주주의 전선이 결합한 무장단체인 신인민군 MPA와의 무장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PA는 이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중국식 공산주의를 필리핀에 구현하는 걸 목표로 세운 단체인데요. 반군과 필리핀 정부가 수차례 화해와 싸움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에 정부와 반군이 평화협상을 통해서 무기한 휴전의 합의에서 갈등은 소강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에 반군이 오는 금요일부터 휴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서 다시 전쟁 양상을 띠게 됐고요. 필리핀은 화요일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 명의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총통의 친인척들이 잇따라 정부 고위직에 올라와서 비판을 받고 있네요.
예,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사촌 언니와 조카가 잇따라서 이 정부 고위직을 맡으면서 현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시보 연합신문망을 비롯해서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차이 총통의 조카인 차이 위안스가 지난 월요일에 총통부 직속기구인 사법개혁국시회의의 대표검사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단행된 타이완 정부 개각에서 이 차이 총통의 사촌언니인 린 메이주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지 며칠 만에 이런 인사조치가 나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완의 야당은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지요?
예, 타이완 야당인 국민당은 화요일 친인척 등용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이 두 사람 외에도 차이 총통의 친인척들이 정부 주변에서 전횡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고 국민당이 지적했습니다. 차이 정유한 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차이 총통의 오빠는 하오딩 생화학 기술회사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됐고 또 사촌 언니 아들은 중정기념당을 철거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정기념당은 타이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국민당 지도자인 장제스 전 총통을 기념하는 시설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찬반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이슬람교도가 미국 내에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육군이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재판부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구두 변론을 청취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요?
네, 이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조처에 해당하는지 또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이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집요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이 소송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입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도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이 요청했고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자 연방정부가 즉각 항고한 건데요. 행정명령 집행을 다시 허용할지 아니면 집행이 정지된 현 상태 그대로 둘지 바로 이 문제를 항소법원이 고려하는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어거스트 플렌지 변호사가 면접 변론에 나섰는데요. 플렌지 변호사는 이민 문제는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면서 즉각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플렌지 변호사의 변론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what the president did here. And the president's determination that a 90-day pause was needed.
네, 적절한 비자 심사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처였다는 겁니다. 또 전국적으로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지를 시키더라도 미국 전역이 아니라 워싱턴주에만 적용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는 어떤 식으로 판사를 설득하려고 했는지요?
네, 워싱턴주의 노아 퍼셀 송무담당 법무차관이 변론을 맡았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폈습니다. 퍼셀 워싱턴주 차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방학을 맞아 고국을 방문했던 학생들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등 많은 워싱턴 주민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고요. 또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퍼셀 워싱턴주 차관의 말입니다.
It has always been the judicial branch's role to say what the law is and to serve as a check on abuses by the executive branch.
법을 해석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란 건데요. 특히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퍼셀 워싱턴주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정명령을 보면 이란과 이라크, 또 예멘과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들 7개 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요일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재판부는 이들 7개 나라가 모두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약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을 이슬람교도 금지로 보일 수 있겠냐고 원고 측에 추궁했고요.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에 대해선 이들 7개 나라 국민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안이 워낙 중요한 만큼 조만간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예, 법원 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현재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대법관 8명이 보수와 진보, 4대 4로 팽팽하게 갈려 있는 상황인데 자, 따라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화요일 관련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켈리 장관은 행정명령의 시행을 조금 늦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의회에 알렸어야 했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필요한 조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장관의 말입니다.
The president's recent executive order to temporarily suspend entry for foreign nationals from seven countries, we believe, is lawful and constitutional.
네,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처였다는 건데요.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결국엔 정부의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테러분자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것이 이 행정부의 설명인데요.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외국에서 유입된 그 무슬림 이민자의 테러 행위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입국이 일시 금지됐던 7개 나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반이슬람 정서가 깔린 조처가 아니냐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반이슬람 감정이 커진 게 사실인데요. 많은 미국인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 무슬림을 통한 미국 내 테러 공격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9.11 테러가 발생한 후 지난 2001년이죠.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행위 중 외국에서 온 이민자의 소행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9.11 테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 중심부에 있던 세계무역센터 그 건물 등을 들이받으면서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사건이죠.
맞습니다. 당시 테러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자,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고 특히 알카에다가 이슬람 단체였다는 점에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찰스 커즈먼 박사가 9.11 테러 이후 무슬림과 미국 내 테러 행위 관련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미 당국이 테러 분자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커즈먼 교수는 9.11 테러 이후 극단주의 계획에 연루된 무슬림 미국인이 총 414명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217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시민자였고 해외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천적 시민권자는 60명, 영주권자는 39명, 난민은 38명, 불법 이민자는 15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테러 행위에 연관된 무슬림들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들이고 외국에서 유입된 테러 분자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테러 분자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키즈먼 교수는 또한 대부분의 테러 관련 행위는 해외 테러 훈련에 참가하거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 테러 조직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치명적인 범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즈먼 교수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땅에서 무슬림 미국인으로 인한 테러 행위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123명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자, 이렇게 생명을 앗아간 극단적인 테러 행위 가담자의 배경을 조사해본 결과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인 7개국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이민 성향의 민간단체인 미국 이민개혁위원회 측은 미 당국이 필요한 보안 체계를 갖출 때까지 임시로 입국을 중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영구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미국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한 체계를 갖춘 이후에 입국 중단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테러와 연관된 미국 내 무슬림의 숫자가 매우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도 역시 관련 수치를 밝힌 바 있죠.
그렇습니다. 세션스 지명자는 9.11 테러 이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80명 중에서 380명이 외국 태생이라는 자료를 지난해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커즈먼 교수는 이 수치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기소된 테러 용의자 중에서 상당수가 무혐의를 받거나 혐의가 적용됐더라도 테러와는 상관없는 혐의였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조만간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 육군이 화요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의 마지막 단계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연방의회에 알렸습니다. 이르면 수요일 중으로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중북부 노스 다코타주에서 생산한 셰일 원유를 사우스 다코타주와 아이오와주를 거쳐서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항구까지 수송하기 위한 1900km 길이 대형 송유관을 말하는데요. 이 송유관 건설 회사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는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유 수송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의 시위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송유관 건설 사업에 반대해서 현지 원주민 인디언 주민들이 1년 가까이 시위를 벌여왔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현지 스탠딩 록스 주민들을 대표하는 변호인 측은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건설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다코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2명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 육군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현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환경 보호와 종교적인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송유관이 미주리강 일부인 오하히호 지하를 뚫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 오하히호는 현지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된다면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또 원주민 인디언들이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지역을 지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임 그 오바마 행정부가 송유관 건설을 중지시켰었는데요. 이 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번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달 동안 계속되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지역 관할권을 가진 미 육군 공병대가 우회 경로를 찾는 등 계획을 검토하겠다면서 건설을 중지시켰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행정 조치를 내린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ve on the Weekend, 당신을 만날 주말이 기다려진다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ve been waiting to pick you up and take you from this place. I'll be the driver. You put your feet up in the getaway car. I'm flying fas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최근 국가안보회의 NSC 개편과 더불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을 당연직에 앉히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작품이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논란의 주인공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화 수리공의 아들
스티브 배너는 미국 남부 버지니아주 노폭에서 태어났습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63살인데요. 배너는 자신의 가족을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으로 가톨릭교를 믿는 노동계층의 집안이라고 직접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전화회사 수리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 다섯 형제 중에 셋째였던 스티브 배너는 결코 쉬운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동네 수영장에서 혼자서 8명과 싸우던 동생을 뜯어 말린 적도 있다는 게 형의 회상인데요. 하지만 스티브 배넌의 가족들이나 고향 사람들은 스티브 배넌을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 단원이나 반유대주의자, 괴물이나 악당 등으로 묘사하는 것에는 항변하기도 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스티브 배넌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 중에도 유대인이 있다면서 반유대주의자라는 낙인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그와 일을 했거나 오랫동안 알아온 일부 사람들 중에는 언론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넌을 투쟁가, 신념가, 모사꾼, 싸움꾼이라고 부르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 불우한 결혼 생활.
스티브 배너는 미국 동부의 우수한 학교인 버지니아 공대에서 환경 도시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면 고향인 리치몬드에 돌아와서 폐차장 등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 석사, 하버드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세 번 결혼해서 세 번 이혼한 후에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자녀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한 명과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쌍둥이 딸 등 세 명의 딸이 있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미 해군 장교에서 기록물 제작자로
스티브 배너는 버지니아 공대를 졸업한 후에 해군에 입대해서 1983년까지 약 7년간 장교로 복무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이력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전역 후에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요. 그러다 골드만삭스 출신 동료들과 함께 연예산업 관련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때 큰 수익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 등 직접 기록물 제작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언론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창립자 앤드루 브레이트바트를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구 인터넷 언론 매체 브레이트바트 대표.
2012년 앤드루 바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스티브 배너니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회장을 맡게 되는데요. 배너는 더욱 공격적으로 브레이트바트를 운영했습니다. 브레이트바트를 가리켜서 대한우파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젊은 백인 남성이 주를 이루는 대한우파는 인종주의와 성차별, 외국인 혐오주의, 반유대주의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브레이트바트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의 지지를 천명했는데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트럼프 후보가 경선에 나선 걸 신께 감사해야 한다는 등 찬양하며 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을 총진두지휘하는 책임자로 스티브 배너를 임명했는데요. 이후 배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appointment of former conservative website chief Steve Bannon as his top strategist is drawing criticism from right groups.
결국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이라는 막중한 백악관의 주요 역할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백악관의 막후 실세 논란.
사실상 대통령, 그림자 대통령, 권력 서열 1위, 대통령 뒤에 있는 남자. 일부 언론들은 스티브 배너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스티브 배너니 브레이트바트 등을 통해서 밝혔던 세계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나 이민 관련 행정명령 등이 배너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This is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Homeland Security Council. You know pretty much what it represents a lot.
그런데 최근 스티브 배너니 또 하나의 날개를 다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배너를 당연직 위원에 임명한 건데요. 이로써 나라의 가장 큰 안보 정책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I am worried abou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ho are the members of it and who are the permanent members?
공화당 소속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미 의회와 국방부 주변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티브 배넌의 과격한 성향과 반유대주의, 반무슬림 지지 의혹 등을 들어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와 라인 스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 지금 많은 눈과 귀가 백악관으로 향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ite the dust. Bite the dust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ite the dus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내 컴퓨터가 결국 망가졌어. 작동이 전혀 안 돼. 라고 하자 마이크가 아유 그래? 얼마나 썼는데? 라고 묻네요. 제이슨이 한 7년 썼지 라고 하자 마이크가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이슨이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아 그래? 그럼 가서 사야지. 새 것이라면 당분간은 고장 안 나겠지 라고 대답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bite the dust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Today's phrase is bite. B-I-T-E, bite the dust. D-U-S-T, dust. Bite the dust. Bite the dust means to give out, break, or fail, usually after a long life or after something is used for a long time. It can also mean informally that someone has died. In addition, it can literally mean that someone falls face down in the dirt. 네, 본문에서 bite the dust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서 bite, bite는 이로 물다, 깨물다라는 뜻이고 dust, dust는 흙, 먼지를 말하는 거죠. Bite the dust는 죽다, 실패하다, 패배하다 또는 부상으로 쓰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던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되거나 작동을 멈춘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물론 말 그대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젠 예를 들어볼까요? My refrigerator bit the dust. It's probably because I've had it for a very long time. 이라고 하면 우리 집 냉장고가 망가졌어. 솔직히 오래 쓰긴 오래 썼지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까요? Nathan bit the dust in the second lap of the race. 라고 하면 Nathan은 경주에서 탈락하고 말았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bite the dus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Let's review. Bite the dust means to give out, break, fail, or die. Bite the dust. Bite the dust.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외국 지도자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의 군사, 금융, 문화, 정치적 차원의 깊은 유대를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은 번영과 법치주의의 등대이며 양국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노동자 서민층에 부응해야 하고 자국 시민들을 대변해야 한다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도 우리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두 정상 모두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상호 간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높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과 양국 기업들의 교류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메이 총리는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결정된 만큼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다른 분야의 합의 사항을 언급하면서 ISIS와 이슬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격퇴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중요성과 테러, 사이버 해킹과의 전쟁, 또 전통적인 전쟁에서 나토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GDP의 2%를 방위비에 사용한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더욱 공평하게 방위 부담을 지도록 독려하겠다면서 그것을 통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메이 총리에게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마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